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13일 혼수 상태로 풀려났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사망했다고 가족들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원비어 씨 가족은 성명에서 아들이 불행히도 북한인들에게 끔찍한 취급을 당해 이런 비극적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북한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를 치료했던 신시내티 대학 병원 의료진은 원비어 씨가 북한에서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지만 원인은 불확실하다고 밝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식 성명에서 부모가 자식을 잃은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다며 미국은 다시 한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애도를 표하면서 북한 정권이 원비어 씨의 부당한 구금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원비어 씨의 사망이 북한 수뇌부의 야만적인 본성을 상기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밖에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등 여러 의원들과 오하이오 주지사 역시 북한 정권의 행태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원비어 씨의 사망 소식을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등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원비어 씨의 사망에 대해 북한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잔인한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지금도 많은 한국인과 미국 시민이 구금되어 있다며 북한은 이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한국인 6명과 미국 시민권자 3명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체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다음 단계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로 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두 나라 간의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관련해 한국 측에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중 전략 대화엔 한국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중국에서 장예수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공 대변인은 한국이 정치적 의사와 결단을 보여주고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중국 대표단이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한국인과 주한미군 모호를 위해 배치되는 것으로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새 외교장관과 신뢰 구축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오늘 기자들에게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최근에 임명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신뢰관계 구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일관계 안정이 지역은 물론 국제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두 나라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정부 때 두 나라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문구가 군사적 합의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며 위안부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인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과거사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삼각동맹 강화 등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소말리아 정부는 폭발물을 실은 소형 버스가 오늘 수도 모가디슈의 한 건물로 돌진한 뒤 자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당시 이 건물 안엔 청년과 여성운동단체가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알샤바브는 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20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최근 혼수 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송환 엿새 만인 어제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내고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원비어 씨의 죽음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는 1,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 평양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최근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났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사망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북한에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22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비어 씨의 가족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토 원비어 씨가 이날 오후 2시 20분경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은 원비어 씨가 입원해 있던 신시내티 대학교 병원 측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들이 북한에서 끔찍한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원비어 씨는 지난 13일 돌아왔을 때 말하거나 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사람들 말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또 거의 괴로워하는 것처럼 불편해 보였지만 집에 돌아온 지 하루 만에 표정이 바뀌었고 평화로워 보이기까지 했다고 가족들은 전했습니다. 마치 원비어 씨가 집에 돌아와 있는 걸 느끼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상실감보다는 원비어 씨와 보낼 수 있었던 날들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이었던 원비어 씨는 지난해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억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선전물 훼손 혐의로 원비어 씨를 재판에 넘겨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재판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원비어 씨가 식중독에 걸린 뒤 수면제를 먹고 깨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원비어 씨를 진단한 미 신시내티 대학 병원 측은 이런 설명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병원 의료진은 원비어 씨가 뇌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원비어 씨 부모는 1년 반 전 건강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던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데 대해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아들이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도 아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얼마나 짐승처럼 취급받고 공포에 떨었는지 세상이 알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이 아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북한에는 아직도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적대 행위와 국가 전복 음모 등의 죄목으로 억류돼 있습니다. 김동철 목사는 지난 2015년 10월 체포된 뒤 간첩죄와 체제 전복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습니다. 또 올해 4월에는 중국 연변과기대 교수 출신인 김상덕 씨가 적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역시 평양과기대에서 일했던 김학송 씨는 지난달 6일 중국 단둥의 집으로 돌아가려다 적대 행위 혐의로 평양역에서 체포됐습니다.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원비어 씨의 석방을 위해 방북해 세 사람을 면담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원비어 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을 내고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했습니다. 이 정부와 의회 등 각계각층에서도 애도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원비어 씨의 사망에 대해 미국은 다시 한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오토의 운명은 법 규범과 기본적인 인간의 품위를 존중하지 않는 정권들이 저지르는 비극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막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의를 더욱 굳게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다며 오토의 가족과 친구들, 그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원비어 씨 가족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북한 정권이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극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원비어 씨가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국무부와 미국 정부를 대신해 원비어 씨 가족의 애도를 표하고 부모들이 결코 느끼지 말아야 할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원비어 씨의 부당한 구금에 책임이 있다며 북한에 불법 억류되어 있는 나머지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성명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무고한 남녀가 북한의 범죄자들 손에 죽어갔다며 원비어의 죽음은 다른 누구보다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북한의 독재 정권의 야만적인 본질을 우리에게 상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의 애도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원비어 씨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라며 미국은 적대 정권에 의한 자국시민 살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씨는 생애 마지막 날들을 강제 노역과 대량 기근, 조직적인 학대, 고문, 살인 등 북한 주민들을 70년 동안 옥죄한 악몽 속에서 보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출신 로 포트먼 상원의원은 빼어난 젊은 오하이오 청년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혐오스러운 행동에 대해 전 세계가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원비어의 죽음은 북한 정권의 사악하고 억압적인 본질과 인간 생명에 대한 무시를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비어 씨가 다니던 버지니아 주립대 테레사 설리반 총장도 성명에서 오토의 사망 소식을 알게 돼 매우 슬프다며 엄청나게 힘든 시기에 있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계속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원비어 씨의 사망으로 미북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일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취할 조치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토 원비어 씨의 죽음에 북한의 책임이 있다며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체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토 원비어 씨의 죽음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존 맥케인 미 상원의원은 원비어 씨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살해됐다고 말했는데 북한이 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비어 씨의 혼수 상태가 북한에 억류됐을 당시 일어났다면서 북한이 원비어 씨를 죽였는지 확실히 알 순 없지만 원비어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체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런 나라를 상대로 우리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폐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미국 행정부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다음 단계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런 단계적 접근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내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중국의 안보리 대북 제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전선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외교안보 대화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going to give the DPRK North Korea issue top priority in our discussions, aiming to advance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구체적인 협력에서 진전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북한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선튼 차관보 대행은 19일 미중 외교안보 대화와 관련한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해서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북 압박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이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튼 차관보 대행은 중국의 협력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매우 강력한 안보리 결의들을 지지했고 석탄 수입 금지를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며 이번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선튼 차관보 대행은 덧붙였습니다.
The UN panel has designated hundreds of DPRK entities and many of those try to get business done.
UN이 많은 북한 기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중국을 통해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튼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중국과 함께 이런 기관들을 추적하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 계속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중국과 계속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선튼 차관보 대행은 중국과의 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 같은 문제들도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는 미국 측에서는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팡펑우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시점이 북한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정인 특보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기조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ook, you know,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you know, sanction regime. We have been fully complying with.
19일 뉴욕의 민간 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문 특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해서 최대 압박 부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자신의 발언으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에 파열음이 일지 모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 16일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에 대해서도 주 목적이 미군과 미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 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문 특보는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이전 수준으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조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대통령의 조언자일 뿐이고 자신의 조언을 들을지 말지는 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지난 16일 발언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 같느냐는 질문에도 지금은 적절한 상황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If the conditions are right, he may visit. But not right now, conditions are not right. Okay. We have offered the several.
문 대통령이 북한에 몇 차례 대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혼수 상태로 석방된 오토 원비어 사태에 따른 워싱턴의 적대적인 분위기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등이 더해지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하는 데 있어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정책에 대한 양국 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are the areas of convergence, of divergence? They frankly have a lot in common. But the challenge is going to be to
두 나라의 대북 정책에는 공통점이 많지만 핵 문제와 관여,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은 미한 동맹 와해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중국 역시 두 나라의 균열을 반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북한 문제에서 두 정상이 일치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현재 미한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We can say all the nice things here, but I do think that we have some different approach here that we need to eventually come together because as Danny sai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나서지 않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상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셀 전 차관보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You want to know why there hasn't been adequate US-China resolution bilaterally of the THAAD question?
중국은 지금까지 사드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정당한 방어 시스템을 반대할 명분 또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테리 전 보좌관도 중국의 사드 반대는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늦추면서 중국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드 배치가 완전 철회될 때까지 중국을 이해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두 대가 오늘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달 이임하는 주한 미이 이사단장은 미한 연합훈련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5시간 만에 한반도에 출동했던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20일 한반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B-1B 전략폭격기의 훈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오늘 한반도 상공에서 미 B-1B 두 대와 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디즈 남단으로 들어와서 제주도 남방, 동해쪽 그리고 서쪽을 경유해서 남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태평양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전한 B-1B 두 대는 한국 공군 F-15K 두 대와 연합 훈련을 하고 강원도 필승 사격장에서 모의 폭격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B-1B 전략 폭격기의 출격은 한국의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문 특보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미한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미국이 한국 측의 전략자산 축소 발언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앞으로도 전략무기를 계속 한반도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관계자는 이 같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한미연합훈련은 정례적인 정계훈련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하나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태평양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면 빠르면 2시간 반 이내에 한반도 상공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가 음속 1.2배인 B-1B는 한 번의 출격으로 다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은 이 폭격기가 한반도에 출현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한편 지어도 마틴 주한 미 2사단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수준의 미한연합훈련에 만족하지 않으며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사단장은 또 모든 훈련은 미한 간 연합훈련이 돼야 하며 매우 높은 수준의 실사격 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틴 사단장은 이와 함께 미 2사단은 지난 2년 동안 대량 파괴 무기와 관련한 특수 임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말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장 실전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틴 사단장의 이 같은 언급은 미 2사단이 유사시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를 제거하는 특수 임무를 숙달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미 2사단장에 취임한 마틴 사단장은 다음 달 2임해 미 국방부로 복귀할 예정이며 아버지와 삼촌이 모두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차관 전략 대화가 1년 넉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양측은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며 소통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장일수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20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제8차 한중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 대화는 16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양국은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전략 대화를 가진 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로 후속 전략 대화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의 20일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양국 차관은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등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으며 오는 7월 초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장일수이 부부장은 한중 관계는 지금 중요한 단계에 있다면서 특히 양국 간 주요 장애물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만큼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잘 모색해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부부장이 언급한 한중 간 주요 장애물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장혜수의 부부장은 이번 전략 대화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 측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임성남 차관은 양국 간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분야 협력의 어려움이 해소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 데 반해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등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또 다음 달 초 독일에서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의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 정상회담 준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임성남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목표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가겠다는 한국 측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장일수이 부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중 간 협의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장 부부장은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 취임 후 한중 정상은 전화통화와 특사 파견 등 두 나라 관계 개선과 발전을 중요시하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교환해왔다며 이번 임성남 차관의 중국 방문은 매우 중요하고 시기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임성남 차관은 좋은 시작은 성공의 반이라며 앞으로 한중 관계를 더 중시하고 한중 간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재인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6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한중 전략 대화와 관련해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해 만들었던 한중 대화 채널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한중 대화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대화도 안 됐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진전이죠. 대화를 통해서 그 장애들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거니까 그 이전에는 뭐 그 장애에 대해서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데서 굉장히 큰 진전이고 정상회담도 지금 7월 달에 있을 거고 8월 달에 있을 거고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금방 그렇게 딱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은 서로 오해나 이해가 부족한 거는 좀 좁혀가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번 전략 대화가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로 상당 기간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서 개최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두 나라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서로의 의중 파악에 주력하면서도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다음 달 7일에서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는 1,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00여 명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발표한 국제 동향보고서 2016에서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 수가 1,4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보다 319명 증가한 겁니다. 보고서는 전체 1,422명의 탈북 난민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은 난민은 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 세계에서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는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5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자들을 모두 합하면 1,955명으로 전년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협력기관 그리고 자체 통계를 취합해 해마다 보고서를 발표하는 유엔 난민기구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별 탈북 난민 통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 말 현재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21개국의 탈북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이 6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126명, 독일 99명, 러시아 72명, 네덜란드 55명이었습니다. 이어 벨기에, 호주,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앙골라와 불가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쿠웨이트,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보고서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와 중국 내 탈북자, 그리고 다른 나라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한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 난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해 전 세계 난민과 망명 신청자, 국내 강제 이주민들이 모두 6,56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오늘날 전 세계 113명 중 한 명은 집을 잃은 난민이거나 난민 신청자 혹은 국내 실향민이라는 뜻이며 이는 세계 21위인 영국의 인구보다 규모가 크다고 유엔 난민기구는 설명했습니다. 필리퍼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숫자라며 전 세계 난민과 망명신청자, 국내 실향민들이 제대로 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워싱턴.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영국 런던의 이슬람 사원에서요. 무슬림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한 지 15시간 만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차량 공격이 뒤따랐습니다. 주요 국가 수도에서 이렇게 공격이 잇따르면서 유럽의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좀 짚어보고요.
네.
다음 달 1일이 홍콩 반환 기념일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독립주의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미 연방대법원이 인종차별의 의미가 있는 상표 역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결정 내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영국과 프랑스에서 잇따라 테러가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영국 수도 런던 북부 핀즈베리 공원 근처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 단식 성월인 라마단 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신도들에게 차량이 돌진해 최소한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예.
같은 날 오후에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한복판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이슬람주의자가 차에 가스통을 싣고 경찰차에 돌진해서 폭발했습니다. 용의자는 화상을 입고 체포된 뒤에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습니다.
예.
영국과 프랑스 당국은 이 한날 발생한 이 두 사건을 각각 테러로 규정했고요.
네.
범인과 배후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런던과 파리 뭐 각각 영국과 프랑스의 수도이면서도 또 유럽에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지금 잇따라서 차량 돌진 공격이 일어난 거죠. 범행 동기가 좀 밝혀졌습니까?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서 같은 날 15시간 시차를 두고 발생한 이 두 사건이 연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범행 동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런던에서 이슬람 신도들을 차량으로 덮친 사건은 이른바 보복 테러였습니다.
네.
이 체포된 용의자가 네 아이를 둔 47살 백인 남성인데요. 영국 언론은 이 대런 오즈번이라는 이름에 대한 이 신원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오즈번은 평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테러 활동에 분노하면서 혐오와 증오심을 나타내는 일이 잦았다라고 이웃들이 언론에 밝혔는데요.
예.
범행 당시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신도들을 다 죽일 거야라고 외친 걸로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예, 이슬람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범죄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반면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가스통을 싣고 경찰차를 공격한 사건. 이건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벌인 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경찰차에 돌진한 사건의 용의자는요, 이슬람 원리주의자 살라피 종파에 속한 31살 남성 아담 자지리로 보도됐는데요.
예.
지난 2015년부터 테러 위험 인물 명단인 이 X 파일 S에 올라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숨졌지만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사건 현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엘리제궁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예.
정부 요인들이 수시로 다니는 주요 길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과거에도 파리에서는 경찰관을 겨냥한 공격이 있었다고요?
네, 특히 어제 사건이 발생한 이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지난 4월에도요.
예.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옹호하는 교회안이 경찰관을 총격 살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달 6일에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 앞 광장에서 이 한 교회안이 시리아를 위하여라고 외치면서 순찰 경관을 둔기로 내리치는 뭐 이렇게 최근 파리 시내에서 경찰을 노린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보복 테러가 일어난 영국에서는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테러 소식이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지난 3일 한 남성이 몰던 차량이 런던 그 다리에서 사람들을 친 뒤에 3명의 남성이 인근 버러시장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22일에는 리비아계 영국 남성이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미국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 직후에 자폭 테러를 벌여서 22명이 숨지고 또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또 앞서 3월 22일에는요, 한 남성이 런던 의사당 인근 웨스트민스터 브릿지에서 차량으로 행인들에게 돌진하고 또 경관을 흉기로 찔러서 4명이 숨졌습니다.
예,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에서 테러 공격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런던 이슬람 사원 공격 직후에 ISIL 추종자들이 보복을 선동하며 온라인으로 서방 국가 공격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연쇄 테러 우려가 유럽 내에서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 신문인 더 선은요, ISIL 추종자들이 무슬림이여 깨어나라, 사원 밖에서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라면서 당신의 가족이 살해당할 수 있다라고 선동하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각국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각 나라는 대테러 경계 수준을 높이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영국 정부는 맨체스터 공연장 자폭 테러 이후에 테러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임박으로 높인 뒤에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또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발생한 연쇄 테러로 130명이 사망하고 350여 명이 다친 뒤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예.
지난해 유로 2016 축구대회를 겨냥한 테러 첩보가 접수되면서 비상사태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테러 공격이 이어지면서 1년 반이 넘도록 지금 비상사태를 유지하면서 경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콩 반환 기념일을 앞두고 지금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일이 홍콩 반환 기념일인데요. 이 홍콩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날인 30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독립파 정당인 이 홍콩 민족당의 앤디 찬 소집인장은요.
예.
이날 유명 관광지인 침사추위 시계탑 인근에서 각계 사회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홍콩 추락 20주년 애도 집회를 벌이겠다고 오늘 현지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시위가 예고된 때에 맞춰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홍콩을 처음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난 1997년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지 20주년이어서요. 이 기념행사에 시 주석이 직접 참석할 걸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예.
시 주석의 홍콩 방문이 집권 후 처음인데요. 시 주석의 첫 홍콩 방문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오늘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주 2박 3일 동안 홍콩에 머물게 되는데요. 29일 낮에 홍콩에 도착해서 현지 정부기관 한 20여 곳을 순시합니다. 시내 특급 호텔에서 묵은 뒤에도 30일에는 홍콩에 주둔하고 있는 인민해방군을 시찰할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1일에는 홍콩 정부를 이끄는 새 행정장관인 캐리람 당선인으로부터 취임 선서를 받은 뒤에 베이징으로 돌아갑니다.
예. 시 주석 방문 기간 동안에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어서 이제 당국이 긴장할 것 같은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당국은 시진핑 주석 방문에 맞춰서 다음 주 내내 이 경계 수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경찰력 2만 9천 명 중에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3분의 1을 시내 요소에 투입할 계획인데요.
예.
특히 그 예고된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는 무질서 행위가 벌어지면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라면서 경고했습니다.
시위대가 시 주석 일행과 맞설 경우에 만일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불상사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군요.
예, 시진핑 주석 일행이 시위대에 가로막혀서 육로 이동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서 홍콩 경찰이 또 해상 이동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예.
이 경우 경찰은 이 쾌속 추적선 한 10여 대와 해양경찰선 5대를 동원해서 시 주석 일행이 탑승할 이 쌍둥선을 특별 경호할 계획인데요.
예.
또 군용기가 시 주석의 배를 둘러싸고 따라다니는 상황까지 가정해서 어제 또 육해상 연합훈련까지 시행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 하나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군요. 한 악단의 이름과 관련된 판결인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바로 이 오리건주 악단 슬랜츠의 이름과 관련한 소송이 있는데요.
예.
이 슬랜츠라는 영어 단어는 이 눈이 찢어졌다는 의미인데요. 다른 인종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을 좀 비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
아시아계를 비하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이 특허청이 상표 등록을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어제 이 비하하는 의미가 있더라도 정부가 상표 등록을 막을 순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악단 측에 손을 들어준 거군요.
네.
대법관들이 이런 판결을 내린 근거는 어떤 겁니까?
바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 악단의 이름을 거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거죠. 이 대법관들은 또 같은 이유로 악단에 손을 들어준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전원일치로 지지하면서
예.
모욕적인 의미가 있더라도 혐오스럽지 않다면 특허청이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 특허청의 결정은 수정헌법 1조의 기본 근간을 침해하는 결정으로 모욕적인 생각의 표현 역시 금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에 더 방점을 찍은 거군요. 그런데 이 악단 측이 그 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주로 쓰인다라는 이 슬랜츠라는 왜 이런 이름을 악단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슬랜츠 측은요, 악단 이름이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아시아계를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을 오히려 긍지의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서 선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슬랜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표 등록을 거부당하자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는 패했지만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 승리를 거둔 거죠.
예. 그런데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이와 유사한 다른 소송 한 건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바로 워싱턴 DC에 연고를 둔 이 미식 축구팀이죠. 레드스킨스 관련 소송인데요.
예.
이 레드스킨스를 또 직역하면 붉은 피부라는 뜻인데요.
네.
하지만 이 표현에 미국 원주민 인디언을 비하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예.
지난 2014년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특허청이 이 레드스킨스 팀의 로고 등의 그 상표 등록을 취소했고요.
예.
그래서 레드스킨스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1심에서 패하고 나서 항소했는데요.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슬랜치 악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레드스킨스 관련 소송 역시 비슷한 판결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런가 하면 대법원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소송을 이 대법원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스콘신주가 지난 2011년 획정한 선거구가 소수계 유권자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종적인 선거구라는 주장에 따라서 시작된 소송인데요.
예.
앞서 위스콘주 대법원은 이 선거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이번 소송도 언론의 주목을 받겠군요.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인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스며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평양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강 강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포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9도, 수풍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9도, 신유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15, 낮에는 26도고요. 희천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도 구름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31도. 용현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9도. 개성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31도입니다. 사리온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과 풍산, 삼지연 등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6도. 풍산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1도. 청진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19도. 웅기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18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7도, 낮에는 2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내일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뷰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지난 13일 혼수상태로 풀려났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사망했다고 가족들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원비어 씨 가족은 성명에서 아들이 불행히도 북한인들에게 끔찍한 취급을 당해 이런 비극적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를 치료했던 신시내티 대학 병원 의료진은 원비어 씨가 북한에서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지만 원인은 불확실하다고 밝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관련 공식 성명에서 부모가 자식을 잃은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다며 미국은 다시 한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원비어 씨의 사망은 북한 수뇌부의 야만적인 본성을 상기시킨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여러 의원과 원비어 씨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전 케이식 주지사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 역시 원비어 씨의 사망을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등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원비어 씨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잔인한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지금도 많은 한국인과 미국 시민이 구금돼 있다며 북한은 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엔 미국 시민 3명, 한국인 적어도 6명이 구금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체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달 말에 열릴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두 나라 간의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관련해 한국 측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 대화엔 한국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중국에서 장예수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새 외교장관과 신뢰 구축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오늘 기자들에게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최근에 임명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신뢰관계 구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일관계의 안정이 지역은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정부 때 두 나라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뷰어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최대 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에서 어제 30대 남성이 승용차로 경찰 차량을 향해 돌진한 뒤 폭발했습니다. 용의자인 아담 자리리는 사망했고 다행히 다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에서 소총과 권총 두 자루, 인화물질 등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몇 년 동안 연쇄 테러가 발생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테러 척결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오늘 어제 공격과는 별도로 테러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 진화 작업이 기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산불 진화 작업이 70% 정도 진행됐지만 오늘 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오르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길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적어도 64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